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기도를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음악가 중에서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곡 가운데서 그가 이 후대에 만든 곡 가운데 레말디 페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유명하게 된 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 가운데 이 곡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츠 리스트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르말디 페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이 시골로 이렇게 가면 그 전원 풍경이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영문모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원 생활의 그 여유로움, 뭐 이런 아름다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문모를 슬픔이 확 오게 될 때에 이 르말디 페이라는 그러한 감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색깔로 이야기하면 뭔가 밝은 빛의 형상의 색깔이 있는데 어둑어둑한 것이 슬며시 다가와서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리스트의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사왕 시절은 태평성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화가 아주 깃들어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이 우상들을 다 없애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이 아사 왕을 꼽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제 막 개혁운동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점점 부흥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남쪽의 구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렇지요. 이 아주 밝은, 그래서 앞이 창창하게 열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지금 닥치게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을 호자의 일사자. 좋은 일에는 다 많다. 마, 좀 어려운 일, 좀 그런 마가 끼었다 뭐 이런 표현들 옛날 어른들이 쓰는데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호사다마라는 사용하죠.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진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왕권을 굳건히 하고 나라가 이 평대한 그러한 상황 속에 막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이와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에 활활 타오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관계에 깨어짐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대하의 내용 가운데 이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14, 15, 16장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이 한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분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왜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을 기록하고 있는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6절 말씀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요. 이제 성읍들도 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앞선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은 단 한 가지죠. 우상을 없앤 거예요. 그 이전까지 막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문에 유다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8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도합 58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러 왔는데 군사가 100만입니다. 지금 58만 대 100만, 그뿐만이 아니라 병거, 당시에 병거가 있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거가 몇 개나 되느냐? 300승, 300개의 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병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핵무기 한 300개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종교개혁 잘하고 그래서 평안이 오는 듯 했는데 아하 이건 뭐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갔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결과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게만 되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앞에 놓여진 환경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국에 놓였습니다. 100만 대군 300승을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구스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58만. 우리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는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뭘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요, 본질을 못 보고 주변을 보다가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본질을 딱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사가요 58만 대 100만을 볼 수 있었어요. 또 300대 0의 병거의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죠.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 보는 것 아니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갈 거냐 하는 문제죠. 경건에 대한 싸움이에요. 경건의 교사였던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가 경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움이죠. 경외심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뜻이 어떤 것을 내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죠. 내가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에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허락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에 온전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다른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핵심을 봐야 됩니다. 이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경건의 싸움이다. 우리도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누가 아픔을 겪게 되었다. 육신 아프게 됐어요. 또 물질을 많이 잃게 됐어요. 또 자녀가 좀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때에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경건한 신자는 뭐를 봐야 될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자기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 모임도 있고 또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결단코 없어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내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기준, 척도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거는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 시험과 어려움을 잘 넘겨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내지는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 경건함을 분명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예배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는데 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아, 전쟁터로 나가는 거구나, 내지는 이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로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사 왕과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전쟁터로 나가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은 마음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이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대라고 증거가 되어 있지요. 이거 원래 쓰여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사가 자기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크게 외쳐 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기의 그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그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아사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특별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밤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만약에요, 아,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좀 멀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사가 자기의 하나님에게 간구했듯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놓고 민호가 민호 하나님께 간구했다.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잠잠히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누구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금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의 태도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한 이 번역을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크게 외쳐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크게 외쳐. 실제 이 카라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실제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해요. 태도로서의 큰 소리, 마음의 간절함, 모든 것을 표현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간구합니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좋은 전통과 유산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요, 마치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 외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장로교 쪽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얕잡아봐서 이야기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부르 외쳤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거 필요해요. 점잖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셔가지고 조용히 읊조리는 거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아픈데 의사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대강 기도할까요? 아니죠. 만약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사생 결단을 내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분들이 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정말 가마를 깔고 앉으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무식하게 기도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봐도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다 있어요. 아무리 약한 교회들도 그 교단마다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공동 기도문이 없고 무식하게 간구했던 기도 가운데 열매가 오늘날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해도요, 그래도 그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나아가게 된 거예요. 부르 외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교우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이것 좀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고 나아가는 것.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안 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 기도,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이 큰 일이 뭐가 있던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다른 것을 절대로 염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밖에는 없다. 주밖에는 없네 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계시고 내 주머니에 돈도 있고 내가 의지할 딴 사람도 있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사 왕이 간구했던 것은 58만을 강건케 하고 힘달라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100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58만을 더블로 만들어가지고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으나 그는 58만 보지 않았어요. 뭘 봤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모하지요. 말 같지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사 왕이 보고 있는 단 한 가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또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이 백만보다 크고 300승의 병거보다 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하고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가 이기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단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무언가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면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정말 구스 사람에게 패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요. 만약 이기게 돼도 그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맨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담대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승리로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나로 하여금 결단코 창이나 말이나 칼이나 방패나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접적인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산을 넘어가는 일들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는 그러한 시험대다라고 보면 또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주셨고 또 저는 또 한번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사의 기도, 아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있었는가, 이 기도가 우리의 묵상이요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